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근접하셔서 제자들에게 본문에 있는 대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아마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일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을 얘기하고 이러기 위하여 그 51절에 보시면 같은 구장의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오늘 18장에서 본 바와 같은 그 내용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어떤 여정이나 어떤 거리가 아니고 죽으러 가시는 과정에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하신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 그 2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주께서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무도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라서 실제로 믿으면서도 자기가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교인들이 허다합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오늘 내용을 따라가 보면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에 대한 이해였나 하는 한 번의 그 돌아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4장부터 출발하여 9장 이 앞까지 이르는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동행하여 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낸 그 약속된 메시아라라는 항복을 하기에 충분했던 증거와 예수님의 행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가지는 주는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가지는 그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고백이며 충분한 예수에 대한 이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24장까지 계속되고 그 고백은 지금 9장에 나왔고 많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죽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더 많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러고 나서도 기어코 죽고 부활하시고야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고백하고 스승으로 섬겼던 이가 누군지를 사도행전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것으로 사실 기독교 신앙은 끝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무슨 문제가 남겠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여기 오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 이상 무슨 행적, 무슨 가르침이 더 남아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암묵적으로 모든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사랑의 구체적 임재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보상과 하나님의 메시아가 보상해 주지 못할 일이 있다면 나의 부족, 내 신앙이 모자라거나 내가 흔들리고 있거나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죄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라는 사실 속에서는 어떤 갈등도 어떤 긴장도 어떤 더 깊은 이해를 필요하는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모든 복음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인데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고 끝납니다. 복음서는 다 예수님이 죽고 끝납니다. 죽음이 완결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누가복음식으로 얘기하자면 총 24장의 내용 속에서 9장에서 이미 예수가 누구인가를 제자들이 알고 그들의 고백을 받아낼 만큼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두에게 항복을 받아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확증된 다음부터야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전부가 아니라 믿고 난 다음부터 드디어 이 메시아가 죽으러 가는 일을 인하여 우리가 이 메시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걸로 기독교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아는 데서부터 그의 행적이 가지는 의미를 이제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왜 죽어야 하는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러 오신 분이 다만 속죄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의미로서 왜 죽음의 길을 택해야 했는가? 구원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어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의 답변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 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그는 진정 메시아였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이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교리적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된 내용으로 잘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을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고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원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방법을 원하셨다입니다. 기독교라는 신앙을 성립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의 백성을 향한 기쁘신 뜻은 다만 죄를 씻어버리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불러오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앞서가신 길은 성경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 아까 우리 얘기했던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고 당신의 죽음과 고난을 얘기하시고 곧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주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복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형통한 길을 살아갈 거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의 약속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이르신 것처럼 그 방식대로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완성을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그런 식으로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선포하기를 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라, 그렇게 천군 천사가 위엄 있게 나타나 힘주어 협박을 했으면 다 끝날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 현실을 사시고 외면을 받으시고 아까 우리 읽은 것 같이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 속에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해봐도 신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으로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허락한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대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사실 심각하게 기독교 신앙을 제고해야 됩니다.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첫 번째 계획을 갖고 오셔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죽을 필요는 없었는데, 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서 할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죽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현실은, 인생은 고단한 길을 걷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도움을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 하신 것처럼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 약속된 실제적인 깊은 내용들에 대한 확인들로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요, 참다운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이 세상에서의 소수자로서의 그늘에서 사는 일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생각이 없고 고통이 없고 속상할 일이 없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고난으로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고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신성의 깊은 영광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에게서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상과 신자 사이에 분명하게 분리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시면 초대교회 이 문제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사이에 이런 분명한 대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그 앞에 있었던 3장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인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힘차게 예수를 증거하던 때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은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죠. 그 일로 인하여 성에 소동이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갑니다. 예수가 이 일을 했다라는 증언을 못하도록 위협하고 그들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입담을 수 없다. 5절 보시면 4장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는데 어느 집이냐? 교회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가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어 교회가 성립이 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고 내용으로 하고 이유로 해서 성립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그를 버린 돌입니다. 세상이 가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와 성경이 가지는 평가는 전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세상과 환경에서 공통점을 가질 뿐 그 근거와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중요한 문제가 되죠. 356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됩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는 것은 고난을 순종하여죠. 고난을 순종하여. 고난을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순종하여. 그것을 요구한 분이 따로 있다는 뜻이죠. 고난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요구하는 분 앞에 순종하여 그 순종이 고난까지도 감수했다는 것이죠. 그리해서만 온전한 자리에 가서 그를 따르는 그가 구원한 모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그의 온전하심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신자의 현실은 이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해당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순종이 어떻게 형통해서 성립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소원하는 것 속에 무슨 순종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자랑과 기쁨과 감사는 있을지라도 그건 순종이 들어갈 자리는 없죠.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배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가 걸으신 길이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걸 이 길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구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외면하고 기독교를 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욕심쟁이 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단순하고 솔직하게 자연법을 따라 자랑하고 싶은 것보다 조금 더 속 깊게 교활하여 예수를 믿은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살살 말해서 그나마 며칠이라도 도망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런데 성질을 부리면 누가 남아나겠어요? 그러나 저한테는 배짱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기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이죠. 인간의 존재의 제일 큰 핵심되는 영혼이 생명과 진리에 대하여 예수 안에서만 답을 찾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20여 년을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만족한 표정을 한 사람은 몇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뿔따구가 난 채로 돌아갑니다. 원하는 답을 안 주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주일날 끌려 나오십니다. 다른 데는 없거든요. 무슨 다른 희생을 치르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진정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봤던 고린도후서 4장에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죽음에 넘기우고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일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우리는 아마 누가 보면 끝에쯤 가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만난 24장쯤 가면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걸 강요하거나 지금 나열할 때는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의 죽음까지 따라가 보고 그의 부활이 이루어낸 것이 무엇인지도 따라가 볼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은 이미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메시아이심이 확증된 상태에서 메시아는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봅시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던 예수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과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따라가 보십시다. 그 환난과 고난의 길에 따라 들어가 보십시다. 왜요? 세상을 따라 들어가려면 예수를 놔야 하니까, 예수를 붙잡으시면 당연히 고난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신앙을 버리고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한 고난과 환란이라는 건 현실에서 매일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룬답니다. 따라 들어가 보십시다.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 그의 죽음에 따라 들어간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 이 각오를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갖는 이제 시작해야 하는 길, 이제 열린 문,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다만 매일의 고통을 해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여 해결을 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세상 속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해 들어가는 길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그때와 같은 것처럼 예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무엇인가도 진리로서 체득되는, 확인되는 우리의 길이라는 것 기억하는 신자의 믿음과 발걸음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세상을 등져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여 부끄러움과 능력과 고난을 받아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요, 우리 안에 지극히 중하고 영광된 것을 만드는 길이랍니다. 예수를 알게 하셨으니 따라 들어갈 믿음과 결단도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함없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도 무엇인지 알아내고 받아내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